특세 기간 평안하십니까? 특세 4일이 지났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의 백성이 되리라. 정말 거룩한 백성,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 그리고 성육신적인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백성, 그리고 봉사로 또 예배로, 삶의 예배로 헌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특새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비전으로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가랴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39개의 말씀 중에서 17개가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포로 귀환해서 쓰여진 성경이 세 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인데 학개와 말라기 같은 경우는 성전 공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나약함과 또 안일함과 또 영적 침체로 공사를 하지 않을 때, 그때 다시 채찍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면 스가랴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메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제2 성전 공사, 제1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되겠죠. 제2 성전, 스룹바벨 포로 귀환하면서 다시 재건한 이 제2 공사, 성전 공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암시적인, 메시아 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서 문학적이고 또 묵시문학적이고 또 환상의 그런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개와 말라기와도 구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터진 웅덩이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순항을 계속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외에도 주변에 정착하고 있던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그렇게 힘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전했죠. 동시에 그 바로 BC 520년부터 470년까지 5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대적들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그 시점에 스가랴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피력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성전 재건은 선민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아울러서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전공사를 마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덟 가지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구리산이 나옵니다. 구리산이 나오고 그 산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환상 중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때 천사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병거는요, 구리산에서 나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산은 어떤 산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구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석 구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 구리산에서 네 개의 바람이 나갑니다. 그 네 개의 바람이 병거로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다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나가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장면을,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마차가, 병거가 처음에 아주 힘있게 적진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 단어가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의 대적들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죠.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 내 바람이 남북으로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요. 어디로 사방으로 나갔는데요. 7절에 보니까 땅에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두루 다니고자 하니 나오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병거가 검은 말, 붉은 말, 그리고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에 의해서 내 방향으로 온 세계 사방으로 세계로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싸우러 보내신 것이죠. 색깔도 이 말들의 색깔도 사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심판을 통해서 흰말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고 또 어룽지고 건장한 말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러한 의미를 색깔이 또한 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북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북쪽은 북쪽을 가리키는 세계 열강들이 되겠죠.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제국들, 그러한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여덟 번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워져 있었을 때 이주해 와서 살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몇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것을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는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헬라와 아시리아와 애굽의 그러한 왕조들이 계속 세력 다툼을 하는 아주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성전은 또 지어졌지만 470년, 516년에 완공이 되었잖아요. 470년까지 스가랴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지었지만 별 다른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스가랴는 메시아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에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메시지를 메시아 비전을 심겨줌으로써 다시금 힘을 내게 하고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참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침체와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세계 열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북쪽을 다스리셔서 심판하셔서 내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제는 다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하루의 삶들도 인내로 잘 버티고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포로 귀환해서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을 씌우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당시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호와의 전이 완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12절 말씀에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싹이라는 사람, 이것은 에스겔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킬 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 왕위에 앉아서 온 천하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가 또 제사장이 되어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더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여호와의 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완성되리라고 하는 이 비전을 사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헤롯 성전까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르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구약의 그림자였던 모든 성전은 종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전인 새 성전, 궁극적인 성전, 최종적인 종말적인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가 성전이 되는 최종적인 비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진리 전쟁 시대에서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더욱 부도덕한 곳으로 전락해가는 오늘날 그런 많은 소문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가 온 땅을 다스리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그런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비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또 여호와의 전에 완성을 향한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겨울 성교에도 힘 있게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